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망운본당 김대건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부딪히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이유는 안식일입니다. 지난 강론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느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탈출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모세가 하느님의 십계명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으로 정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한 날, 하느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만 집중하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안식일의 참 의미를 되살리시려는 예수님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느님의 마음,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손이 오그라든 일을 고쳐주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가엾이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과 부딪힙니다. 물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배고파하는 이들이 양식을 찾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율법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 옳고 바른 일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가려진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 율법의 참된 정신을 되살려 주시고자 하십니다. 어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에는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통해 안식일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들의 열심한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다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 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 자비와 사랑 없이 그저 겉으로만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의 참된 정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정신을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겉모습에만 치우치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멀고도 어렵습니다. 쉽게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길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망운본당 김대건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사거리본당 이호진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다장조, 일명 오르간 솔로 미사곡이라고 하죠. 작품번호 259번에 있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차르트 H 알본 미사곡 다장조 오르간 솔로 미사곡 작품번호 259번에 있는 아니오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악기 연주 하프와 첼로의 연주로 제목도 참 아름다운데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과연 씨뿌린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행운아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첫째,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극복한 사람들을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들은 아주 힘이 세서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화방송 따뜻한 동행 상담 프로에 나온 상담 이야기. 여자 문제가 많은 남편과 경제적 이유로 이혼한 자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70이 가까워져서 홀로 사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재결합 하고 싶다는 자매. 근데 들을수록 미심쩍은 것이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고 자식들도 다 반대하는데 유독 자매님만 남편이 안쓰럽다고 돌봐줘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의 맞딸, 돌아가신 아빠 대신 어른의 역할을 한 자매. 동생들을 돌보고 남편도 돌보는 엄마 노릇만 평생 한 자매. 문제는 이런 자매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컴플렉스가 얼마나 사람을 가지고 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부 비만은 몸이 가진 유전적 기억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배고픈 기억이 지방을 내장 깊숙이 잡아두어서 다른 곳은 말라도 배는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도 외면의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심리적 복부 비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불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을 먹고 사는 직종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안함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불안을 조장하는 영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직종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세일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몸이 날씬해져도 심리적 복부 비만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방을 감소시키려면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마음의 근육, 즉 심근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맛보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인생의 감정들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삶, 생각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 입만을 칸트처럼 정확하게 시계바늘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칸트는 쓸모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느라 그랬던 것이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창의적인 삶, 방랑자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자극이 줄어들고 자극이 없으면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연구에서 하루 종일 같은 노선을 도는 버스기사와 복잡한 길을 늘 새로이 찾아가는 택시기사들을 비교한 결과 사고 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사람이 되려면 많은 경험, 많은 여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간의 중추신경을 제어하는 공상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편안한 자리를 골라서 가만히 눈을 감고 따뜻한 기운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만 해도 지친 마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힘겨우면서 눈을 떼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삶을 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쳐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좋아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상상이라는 사탕을 가끔씩 줘서 힘든 삶에 지쳐가는 자아가 한숨 돌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해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이랑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해 첫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교황은 여성폭력에 대한 폭력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여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성모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라는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로 지냅니다. 교황은 새해 첫 미사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두의 다짐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어머니가 생명을 주고 세상을 지키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인 새해 첫날과 주일 두 번의 3종 기도를 통해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의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공동선을 위한 모두의 바람을 되새깁니다.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힘이자 희망인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과 여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시작한 2022년 교황은 모든 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느님과 인류의 친밀감이 더욱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가 오미크론에 맞서 신호등 시스템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준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진행 중인 델타 발병 사례의 감소는 신호등 시스템이 잘 작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닝 리포트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오미크론에 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MIQ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난 토요일 코비드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 날 오미크론 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 10일부터 감염이 된 이 직원은 오클랜드에서 두 번의 버스를 타고 오클랜드에 있는 슈퍼마켓과 네 개의 다른 상점들을 방문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버스의 크기와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 코비드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병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고 보호하는 보험 정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백신 전문가 피터 맥킨타이어 박사는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의 코비드19 위험성이 성인보다 훨씬 낮고 백신이 일부 어린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비드19에 걸린 5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 중 약 0.4%에 해당하는 어린이 210명 중 한 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데이터를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어린이가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 45명이 코비드19로 입원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입원의 약 6%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테마타 DHB 소아과 의사인 오웬 싱클레어는 코비드19가 어린이에게 더 경미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조부모나 면역이 저하된 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은 성인용 화이자 백신의 소량 버전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최소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코비드19 백신 의무는 계약자와 자원봉사자, 공급업체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인 증인, 구금된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경찰과 국방부 직원의 코비드19 백신 1차 접종 마감일은 1월 17일입니다. 2차 접종 마감일은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확대 정책은 이 방침에 적용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2월 11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하고 3월 11일까지 2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경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피해자, 증인, 구금된 사람과 같은 법률 집행 활동과 관련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백신 의무 사항이 있는 경찰 직원 1만 500명 중 98%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94%가 완전 접종을 받았습니다. 2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아직 첫 번째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에 소수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재배치, 무급 휴가, 의료 면제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경과 의료 종사자, 교육계 직원과 교도소, 요식업, 그리고 행사 및 체육관과 같은 모든 밀접 접촉 사업체를 포함한 노동력의 약 40%에 대해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소방 및 구급대원들은 1월 14일까지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 했고, 이후 수백 명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소방관들이 해고됐습니다. 파이어 앤 이멀전시 엔젯은 유급 직원의 거의 95%와 자원봉사자의 90%가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키위 아이들이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광고 역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에서 2014년 6월부터 1년간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168명에게 각자 4일 동안 웨어러블 카메라를 차게 하고 마케팅에 대한 일일 노출에 대해 지켜봤습니다. 해당 연구를 공동으로 조사한 리아 와킨스 부교수는 90명의 어린이를 무작위 표본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10시간 동안 554개,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하루 동안 필수 식품이나 소셜 마케팅 메시지보다 2배 이상의 유해한 상품에 노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 노출은 학교 43%와 가정 30%, 매장 12%에서 발생했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 레이블 46%, 제품 패키지 22%, 상업용 기호 13%에 노출됐습니다. 와킨스 부교수는 아이들이 소비에 관한 메시지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건강에 좋은 식품보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메시지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와킨스 교수는 또 사회 경제적 상태와 유해한 광고 노출 사이의 연관성도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 박탈된 지역에서 비만과 알코올 및 도박 피해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편의점 및 주요 판매점은 경제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더 일반적이었고 가정에서의 브랜드 노출도 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했으며 와키스 교수는 비만과 같은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된 그룹이 실제로 그러한 광고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또한 해당 연구 결과에서 무분별한 마케팅이 공중보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해로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일부 제품 범주와 이러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나흘 전 해저 화산 폭발로 화산재와 쓰나미가 덮친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는 인구의 80%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이 두꺼운 화산재에 덮여 잿빛으로 변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섬도 적지 않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 폭발 지점에는 285만 제곱미터 크기의 여의도만한 육지가 있었던 곳에 화산 분화 후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근 다른 섬도 푸르던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고 해안가가 숙대밭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쓰나미 해변가 리조트가 완전히 쓸려나가거나 주택들이 크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외곽섬들의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가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통신 케이블이 끊긴 데다 화산재로 공항이 폐쇄돼 구호물자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해저 화산 폭발 여파로 통가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와 유조선이 흔들리면서 기름 유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어제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13만 5천여 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누구를 방역 패스에서 예외로 할지 정부가 발표하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최소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입니다. 13만 5천여 곳은 방역 패스 전체 적용 시설의 10% 정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심상치 않은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80%, 호남권을 중심으로 우세 종화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90% 가까이 기록됐고 원주시도 지난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라디오 NZ, 뉴스허브, 엔터레스트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겠으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춘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 하우스, 아덱스 보훈 건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이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엠마 수녀의 루가복음과 양혜룡 신부의 성경과 선교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민네마 수녀입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주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와 만나는 때가 바로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감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주고 성찰하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유효한 길이죠. 기도는 곧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와 신원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효과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절대적인 요소임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부들도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먼저 요한 다마셰누는 기도를 하느님께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로니모는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모는 기도란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는 애정을 다하여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 이야기를 했죠. 곧 기도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세의 위대한 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은총의 샘이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를 하느님을 향한 인간적 갈망의 표현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느님을 향한 이끌림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곧 우리 인간 안에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원초적인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기도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 타자이신 하느님에게 곧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시켜온 것을 드러냅니다. 기도의 중심과 뿌리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적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죠. 이 때문에 쉽게 그 비밀을 알 수 없고 때로 오해하고 신비화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으며 형언할 수 없는 분에 대한 추구의 장소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경험은 모두에게 도전이고 청해야 할 은총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분이신 하느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비투슈케이는 기도는 세상의 의미가 세상 밖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하느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기도의 경험 안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자신의 의식 전체를 곧 자신의 실존에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온 존재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신적 존재에게로 향합니다.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도, 곧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 들어 높인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을지라도 살아계신 참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기도 안에서 당신과의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먼저 부르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교리서 2567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서 성실하신 하느님의 이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앞서는 것이요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점차 당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차츰 인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 따라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호소, 상호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말과 행위를 통하여 이 계약의 드라마는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 드라마는 구원의 역사 전부 안에 걸쳐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기도는 인간이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톨릭교회 또한 기도에 대한 신구약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훈송하면서 은총과 용서를 청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과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응답드리는 인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풍부한 기도의 전통에 담겨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 청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제 그 주님의 기도가 전해지는 본문 루카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네, 방금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정말 직접 가르쳐 주셨는가? 이 말이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죠. 이것에 대한 역사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페린이라는 학자가 독특성의 기준이라는 그 기준으로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린이 전하는 독특성의 그 기준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전승된 말씀들이 초대교회나 유다이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께로 소급해 가기 위해서는 그 전승 말씀이 당대의 초대교회나 당대의 유다이즘과는 구별되는 독특성, 곧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리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론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어 전승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이와 분명히 구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린이 이 독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그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주님의 기도는 당대의 유다교 기도문에 비해서 주님의 기도문이 훨씬 짧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서가 이것이 역사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짧고 간결한 단순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손이 가해질수록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다른 당대의 기도문에 비해서 훨씬 짧고 단순하다는 것, 이것 하나의 그 이유가 되고 또 다른 이유는 호칭에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람어, 우리는 보통 지금 아버지 파테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어 아빠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아버지 하느님 향해서는 감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기도에서는 이 호칭이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청원기도 모두 구약의 사상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당대의 유다교 기도문에서 병행글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부의 첫 번째 청원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기도에서 그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그 일용할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말로 에피오시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리스어로 된 문헌에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용서를 청하는 이 청원 기도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인간 상호 간의 용서를 연결시키는 사상은 당대의 유다 기도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루카복음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소개가 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주님의 기도를 어떤 한 제자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와 달리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바리사이들의 잘못된 기도 자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사가는 이 기도가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소신자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지적이 없이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오와 마르코 복음에만 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복음서가는 각자의 편집 의도에 따라서 주님의 기도를 적당한 문맥에 위치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루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는 당대 종교 공동체의 관심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11장 1절에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자들 자신이 구원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결속시키고 자기 공동체의 특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는 루카복음서에서 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와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지만 예수님 가르침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박하얀 에우세비아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기도. 이것이 루카복음과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주님의 기도는 비교를 해보면요. 이 두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게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에서 루카복음에는 두 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에서도 루카복음은 3개가 제시가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가까울까? 학자들은 루카복음서의 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사가는 자신의 신학적인 그 노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덧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마태오 복음사가는 전반부에 3개, 후반부 4개에서 7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마태오 복음사가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그 유다교 전통에 따라서 운율도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루카 복음사가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문을 전해주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고 거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전승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호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표현이 첨가가 되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아주 장엄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어휘를 덧붙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그런 어휘를 덧붙이지 않고 단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파테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말은 아람어 아빠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아빠라는 호칭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이 아빠라는 호칭을 당신을 따르는 아버지께 그리고 당신께 그 믿음을 지닌 제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마르코 복음보다도 먼저 앞서서 쓰여졌던 그 바오로 소관에서도 증언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50년대 초반에 쓰여진 바오로 서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셨던 것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빠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현실을 맞게 되었다는 걸 시사하죠.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 사용하신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을 향해서 굳은 신뢰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니도록 촉구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느끼면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빠,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하느님과의 가까움과 친밀함은 하늘나라의 가까움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과 가르침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종말론적 나라에 이미 초대된 것이죠. 하느님을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의 마음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호칭은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자비의 하느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마치 3인칭으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는데 직역에서는 2인칭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2인칭 단수를 사용한 것은 간결하고 친밀한 언어적인 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라는 표현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하느님의 신원, 그 정체성의 환히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이 지상에서는 하느님의 신원이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죠. 하느님의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마지막 때, 종말의 그 시간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그 이름이라는 거, 호노마라는 것은 단순한 그 어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당신을 거룩히 드러내소서라는 것과 곧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히 드러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떼어놓다, 자르다, 분리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초자연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힘, 신비, 존엄성을 지닌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곧 하느님은 거룩함 자체시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게 성별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이 하느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미사 때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최상급의 의미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이 초월적이시며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 백성 한가운데서 홀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구원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느님의 거룩함은 인간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곳, 우리 죄로 물들은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더러워진 그 죄로 묻힌 이 세상을 정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라는 형태가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거룩히 드러내소서. 이것은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의 몸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모아서 당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참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곧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 당신 백성을 보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 그 첫 번째 그 청원과 둘째 청원, 곧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청원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도 오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주님의 기도에서 중심 주제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내용에서 핵심이 되죠.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또는 당신의 나라처럼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이 공간복음에서 98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138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라는 그 주제가 핵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구약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죠. 왕국 또는 나라로 번역되는 그리스 말 바실레이아는 사실 세속적으로 쓰일 때는 영토를 가진 왕국을 뜻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임금의 지위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임금으로서의 하느님 역할 또는 활동을 가리키고 세상의 지배자인 하느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은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영토, 공간이 아니라 품위와 권능을 갖추신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임금이시라는 관념이 구약성경 그 최초 시기부터 나타나시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의 왕정체제를 이스라엘이 답습하게 되는데 이 주변 국가의 왕정체제를 답습하면서 주님과 당신 백성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죄와 죽음의 지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는 인간 편에서의 회개와 신앙의 응답이 요구가 되죠.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선포가 되었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편에서의 결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무한히 펼쳐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원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언제나 종말론적 의미를 띱니다. 하느님 나라는 결국 희망의 대상이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청원은 바로 그 희망이 완성되리라는 기대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왕권을 완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유유례적인 사건임을 가리키는 이 말은 곧 미래의 최종적인 순간에 주어질 하느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두 번째 청원은 하느님의 통치를 고대하는 긴박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후반부인 청원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전반부의 청원 기도는 당신의라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었죠. 곧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결될 하느님의 통치를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전반부 당신의라는 표현으로 제시된 그 기도에 표현되었었습니다. 후반부는 우리라는 그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우리의 기도는 완결될 하느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갈 예수님 제자들의 인간적인 삶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청원의 내용이 먼저 땅과 인간, 곧 인간의 필요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땅,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로부터의 용서, 제자됨을 포기하고 이탈의 길로 이끄는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요청이 이 후반부 기도 내용의 주요 요소입니다. 곧 미래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그 요청인 것이죠. 그 전반부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그 전반부의 청원 기도는 유일회적인 종말론적인 관점, 곧 미래에 다가올 하느님의 종말, 그 마지막 절대적인 미래를 향한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될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 삶 안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반부의 기도는 현재적인 종말론인가 미래적인 종말론인가, 또한 이 후반부의 기도는 철저히 현재를 살기에 필요한 현재적인 요청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후반부의 이 청원 기도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역사적 현재 조건도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곧 후반부의 청원 기도는 현재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주님의 기도 그 전반부에 대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후반부의 기도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예룡 신부의 성경과 성교가 방송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8절 두 개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사이에는 예수님의 자기 현시, 자기가 어떤 분인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을 씨 뿌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확의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확의 때가 다름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현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간격을 없애줍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시기가 지나자 바로 이미 수확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씨 뿌리자마자 한참 있다가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분명한 차이가 우리와 예수님 간에는 있습니다. 선교사의 의미는 어디서든 씨를 뿌리는 것이죠. 어디든 주님이 계시며 적합한 땅 역시 존재하기에 일부러 좋은 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씨 뿌리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언젠가는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참다운 보편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인이 예수님을 보려고 필립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당신 구원의 보편성을 명확히 하십니다. 22절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편성이 열려서 당신의 사도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파스카의 신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보편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된다는 이 보편주의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밀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밀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 이후의 내용은 파스카 신비의 심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27절, 28절은 겟세마니 사건이며 32절은 파스카 그리고 31절은 세상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광과 십자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영광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리스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보편주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시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운도입니다. 마시아의 역할은 구원을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메시아적 보편주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 곧 예수님과 일치됩니다. 여기서 메시아적 보편주의는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의 이미지는 밀알입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니의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7절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 32절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위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이방인에게 그 응답으로서 선교적 담화, 네가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열매를 맺는 것은 죽는 것이며 죽음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예,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일을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로 이끈다는 것은 겟네사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땅으로 끌어올릴 때 언급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자신을 철저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없앨 때,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때 빛이 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아주 매우 깊은 최고의 방법으로 계시됩니다. 예, 십자가, 죽음, 희생, 미랄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주제이죠. 거기서 구원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로 향한 성령의 선물, 예, 두 번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카톨릭 신자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령론이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고 정립된 것은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견해가 아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성령에 관한 두 개의 다른 전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신론적인 관점. 오래된 전통 안에 하느님은 예언자, 판관, 메시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안에 부활한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어 성령을 파견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말씀과 떨어진 성령만의 구원개혁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한 구원과 분리된 성령을 통한 구원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령 그리고 하느님 안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사이의 관계에서 성교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파라디노미 동사가 사용되었죠.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이때 그냥 다 이루어졌다고 돌아가신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비슷한 요한복음적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를 살펴본다면 제자 공동체는 유다인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속에서만 성령이 존재하죠. 거기에서 선교적 전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예, 우리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당신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죽음을 부활을 알려라 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죠. 교회가.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오로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이고요. 바오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령 이것입니다. 바오로는 복음을 비유다적인 상황 안에서 토착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바오로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그 중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성교의 가르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절구절을 살펴본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자신을 선교사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12장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바로 영광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인 영광이 없고 또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봉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자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열매, 이웃에게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향하는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파라디돔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선교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하루,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개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해 마이랑이 베이 로폰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입니다. 보건부가 오미크론에 맞서 신호등 시스템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준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국에 이르면 3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등을 포함한 방역 규제를 모두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기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해 첫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교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여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성모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라는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로 지냅니다. 교황은 새해 첫 미사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두의 다짐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어머니가 생명을 주고 세상을 지키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여성에 대해 폭력은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인 새해 첫날과 주일 두 번의 3중 기도를 통해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의 첫 번째 주일에는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공동선을 위한 모두의 바람을 되새깁니다.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힘이자 희망인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고통과 여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시작한 2022년, 교황은 모든 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느님과 인류의 친밀감이 더욱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가 오미크론에 맞서 신호등 시스템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국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미크론 준비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진행 중인 델타 발병 사례의 감소는 신호등 시스템이 잘 작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닝 리포트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오미크론에 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의 MRQ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난 토요일 코비드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날 오미크론 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월 10일부터 감염이 된 이 직원은 오클랜드에서 두 번의 버스를 타고 오클랜드에 있는 슈퍼마켓과 4개의 다른 상점들을 방문했습니다. 블룸필드는 버스의 크기와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 코비드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병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고 보호하는 보험 정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백신 전문가 피터 맥킨타이어 박사는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의 코비드19 위험성이 성인보다 훨씬 낮고 백신이 일부 어린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비드19에 걸린 5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 중 약 0.4%에 해당하는 어린이 210명 중 한 명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어린이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 45명이 코비드19로 입원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입원의 약 6%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티마타 DHB 소아과 의사인 오웬 싱클레어는 코비드19가 어린이에게 더 경미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조부모나 면역이 저하된 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은 성인용 화이자 백신의 소량 버전입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최소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대한 코비드19 백신 의무는 계약자와 자원봉사자, 공급업체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와 증인, 구금된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경찰과 국방부 직원의 코비드19 백신 1차 접종 마감일은 1월 17일입니다. 2차 접종 마감일은 3월 1일입니다. 새로운 확대 정책은 이 방침에 적용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2월 11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하며 3월 11일까지 2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경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피해자나 증인, 구금된 사람과 같은 법률 집행 활동과 관련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백신 의무 사항에 있는 경찰 직원 1만 500명 중 98%가 1차 접종을 받았으며 94%가 완전 접종을 받았습니다. 2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아직 첫 번째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에 소수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재배치, 무급 휴가, 의료 면제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경과 의료 종사자, 교육계 직원과 교도소, 요식업, 그리고 행사 및 체육관과 같은 모든 밀접 접촉 사업체를 포함한 노동력의 약 40%에 대해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정했습니다. 소방 및 구급대원들은 1월 14일까지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 했고 이후 수백 명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소방관들이 해고됐습니다. 파이어 앤 이머전시 엔젯은 유급 직원의 거의 95%와 자원봉사자의 90%가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협회가 가격 상승 속도의 점진적인 둔화의 시작을 관찰하면서 주택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주택가격은 2020년 12월과 비교해 연간 21.5% 상승하면서 상당히 높았지만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젠 베어드 CEO는 희망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어드는 부동산협회의 2021년 12월 최신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지난달에 비해 연간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징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기준 강화, 투자자 과세 제한 변경의 영향으로 역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차용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는 2021년 12월 1일자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개정안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어드는 포함한 여러 주택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첫 주택 구매자에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베어드는 여러 지역의 피드백에 따르면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 수정안의 결과로 구매자 수의 감소, 특히 첫 주택 구매자 수의 감소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츄리 21 뉴질랜드 소유자인 팀 키어런스도 비슷한 관찰을 했으며 12월에 발효된 정부의 대출 제한에 대해 불행히도 첫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과의 피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뉴질랜드 커뮤니티가 구호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위원회는 친척들이 도움에 필요한 가족들에게 직접 필수 물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구호 활동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과 함께 필수 물공급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구호단체에서 대응을 계획하고 있고 뉴질랜드 지역사회는 가족과 가족 간의 구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과자문위원회의 멜리노 마카는 뉴질랜드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 구호 물품을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신이 여전히 끊긴 상태에서 통과의 구호 물품 수요 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키위아이들이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광고 역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년간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168명에게 각자 4일 동안 웨어러블 카메라를 차게 하고 마케팅에 대한 일일 노출에 대해 지켜봤습니다. 해당 연구를 공동으로 조사한 리아 와킨스 부교수는 90명의 어린이를 무작위 표본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10시간 동안에 554개, 거의 1분마다 브랜드 광고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하루 동안 필수 식품이나 소셜 마케팅 메시지보다 2배 이상의 유해한 상품에 노출됐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 노출은 학교와 가정,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 레이블 46%, 제품 패키지 22%, 상업용 기호 13%에 노출됐습니다. 와킨슨 부교수는 아이들이 소비에 관한 메시지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건강에 좋은 식품보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메시지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와킨스 교수는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와 유해한 광고 노출 사이의 연관성도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 박탈된 지역에서 비만과 알코올 및 도박 피해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편의점 및 주류 판매점은 경제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더 일반적이었고 가정에서의 브랜드 노출도 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했으며 마킨스 교수는 비만과 같은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된 그룹이 실제로 그러한 광고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또한 해당 연구 결과에서 무분별한 마케팅이 공중보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해로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부 제품 범주와 이러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에서의 최근 변화는 헝가통과 하파이에서의 활동과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다고 과학자들은 언급했습니다. GNS 화산학자 스티븐 셔버는 해당 화산들은 서로 2,000km나 떨어져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GNS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화이트 아일랜드 주변을 비행해 육안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유입되는 가스 수준과 활성 환기 구역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지오넷 경보에 따르면 활성 분출구 영역의 온도는 섭씨 191도에 도달했으며 이는 12월에 기록한 섭씨 516도에서 오히려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린이들이 1학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교실에서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부모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인 9살 아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뉴질랜드에 이보다 먼저 도달할 것을 우려하면서 학교가 가능한 한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정부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업종 종사자들이 오미크론을 다루는 데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계획 모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폐쇄는 최우수단이어야 하며 몇 가지 보호조치가 그 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예방접종과 교육기관 직원들의 부스터 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방접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4세 이상부터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과 교실 환기 개선, 신속한 항원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파도가 강타함에 따라 호주와 영국, 덴마크 및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테스트를 강화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의 테스트 투 스테이 전략은 감염된 아동의 밀접 접촉자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제공하고 접촉자가 7일 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동안 격리하지 않고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영국이 이르면 3월 코비드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등을 포함한 방역 규제를 모두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잉글랜드에서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고 권고 지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백신을 2회 접종한 경우에는 5일입니다. 재택근무 권고와 백신 여권 사용 등의 플랜 B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종료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점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장관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실시하는 코비드19 검사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직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5분 현재로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비드19 확진자는 32,197명입니다. 종전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25,992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오사카부 5,396명, 도쿄도 5,185명, 아이치현 2,145명, 가나가와현 1,909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본의 코비드19 하루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3,243명으로 1만 명대로 올라선 이후 이틀 만인 14일 22,041명으로 2만 명을 넘었고 나흘 만에 3만 명마저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 비상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수도인 도쿄 등 13개 광역지자체에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가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의 미국 내 클라우드 사업이 국가 안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알리바바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미국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와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당국은 알리바바의 위험을 줄일 조처를 강제하거나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또다시 만나 해법을 모색합니다. 토니 브롱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다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러 외교수장 간 만남은 지난달 2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 당국자는 브링컨 장관이 외교적 출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이 라프로프 장관과 이번 만남의 원동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어제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13만 5천여 곳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누구를 방역패스에서 예외로 할지 정부가 발표하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최소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입니다. 13만 5천여 곳은 방역패스 전체 적용 시설의 10% 정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지만 심상치 않은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내일로 발표될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도 소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인 임신부 등에 대해선 예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 패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기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류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카카오 측이 대책을 내놨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유영준 공동대표 내정자 사퇴 이후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계열 최고 경영자는 상장 후 2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고 임원들은 상장 후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여전합니다. 상장을 앞둔 다른 기업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에서 거론되는 재발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카카오 쇄신안처럼 상장 후 대표나 임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간에 따라 비율을 정해놓고 거래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원이나 지배주주가 거래할 경우 소수주주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형사들의 상장이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라디오 NZ,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7원 8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9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7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겠으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김춘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은 권명해 마이랑이 베이 로폼 변호사 윤영준 에듀킴덤 컬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행복놀이 부스터 접종 및 5세 이상 어린이 백신 접종 안내입니다. 행복놀이는 파크란과 유니챈과 협연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후 행복놀이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이며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과 코비드19 백신 1, 2차를 접종 후 4개월이 지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장소는 유니캠 파쿠랑가 팔모시 13 코티나 플레이스 파쿠랑가입니다. 준비물로는 NHI 넘버 또는 백신 패스 또는 코비드19 접종 후 받은 카드입니다. 어린이일 경우 처음 접종이라 GP 이름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021-257-3404로 성함 전화번호, 어린이일 경우는 부모님 전화번호, 원하시는 시간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 문의는 0800-888-9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부스터샷 및 5세 이상 어린이 백신 접종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인 여성에서는 부스터와 어린이들 1차 백신 접종을 브라운스 베이 유니캠에서 협업으로 실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브라운스 베이 유니캠 약국에서 실시합니다. 준비사항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지참하시며 신청은 신청 및 문의는 02-111-3551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무료비즈니스 과정 2022년 3월 시작반 안내입니다. CMM, Certificate in Money Management 과정입니다. 그리고 CSBM, Certificate in Small Business and Project Management 과정입니다. 그리고 DSBM, Diploma in Small Business and Project Management 과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대상이며 교재 및 수업 모두 무료입니다. 코스 기간은 3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02761-12297이나 카톡 아이디 레첼 111로 하시면 됩니다. 제18회 연령회 서예전시회 안내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설맞이 서예전시회가 1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26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마이랑기베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문의는 021-930-677로 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